VOA 세계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다음 1년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주둔해 있는 러시아군은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가 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영상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남부 무클라이우주의 한 시설을 타격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원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 아톰 관계자들은 원자로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동남 지역에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에도 부차 지역 사태와 똑같은 시나리오라며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우리는 당연히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북동부 전략 요충지 이지움에서 대규모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한 결과 손이 묶인 시신 등 고문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군은 타이완에 봉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칼 토마스 미군 7함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사령관은 어제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 해군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른 속도 성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마스 사령관은 중국은 매우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고 만약 그들이 타이완 주변에 함정을 파견해 위협하려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타이완에 대한 봉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월 초 타이완을 방문한 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진 이 훈련은 타이완을 사실상 포위하는 형태로 6개 지역에서 수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군은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엄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해 더 나은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콜로나 장관은 더 나은 제안은 없을 것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란이 유럽연합 조정과 협의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나 장관은 또 이란 내 미신고 지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를 핵합의 복원 조건으로 내민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 파트너들이 입장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군이 헬리콥터로 학교를 공격해 적어도 6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과 주민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지마와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얀마 중부 샤가잉 지역의 불교 수도원 내 학교가 정부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일부 어린이는 현장에서 숨졌고 일부는 군대가 마을에 진입한 후 숨졌다고 이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는 공격이 반군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는 어제 성명에서 반군 단체인 카친 독립군과 시민 방위군이 수도원에 숨어 이 지역에서 무기를 운반하는 데 마을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는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방문한다고 독일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숄츠 총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액화 천연가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벡 장관은 가스 공급선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뷰의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대화 초기부터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보와 정치 군사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5년간 중국과 북한 등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으로 억지, 예방, 압도적 우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법령 공포는 북한 전체 주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미국 내 탈북민들이 비판했습니다. 수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도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대체로 흐려져 밤사이 평안북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대화 초기부터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보와 관련한 정치, 군사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북한 최고 지도부가 대화 제안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 제안과 관련해 북한과 물밑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 국방,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핵개발의 구실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도 논의하겠다는 게 과거 대북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전 구상들은 대개 비핵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지만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 분야도 감안해 군사적, 정치적인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법안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정책 변화는 정치, 군사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담대한 구상이 이런 정치, 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논의하자는 것인 만큼 북한 최고 지도부가 대화 제안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바로 정치, 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포함해서 우리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권 장관은 하지만 아직은 북한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없고 물밑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말해 물밑 대화 필요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천과 다를 게 없다며 거부한 데 대해 비핵개방 3천은 경제적인 지원 조치도 비핵화와 1대1로 비례적으로 교환하는 구조였는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과 인도적 조치를 과감하게 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담대한 구상은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 실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조치들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방법으로 억제와 단념, 대화를 의미하는 이른바 3D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과거에도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며 북한의 거부가 예견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3D를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 선제 사용 의지를 공식화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핵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미국이 확장 억제 공약을 준수토록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군사력 확충을 해야 하는데 삼축체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회의의 성과로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핵에 대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한국 측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EDSCG 회의를 갖기로 정례화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식 핵 공유로의 진전 가능성을 묻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회의에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핵 공유 단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협의 채널이라든지 협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보다는 더 강화시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함께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확장 억제만으론 북한 핵 위협 대응에 미흡하다며 미군 전술에게 한국 재배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포기 단계가 아니라면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의 문을 열고 담대한 구상 같은 과거와 다른 접근법으로 미한일이 합의하고 중국과 협의해서 북한 비핵화를 함께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술 핵을 국내에 배치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포기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은 좀 채택을 하는 데는 신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편 권영세 장관은 북한 방송에 한국 내 개방 추진 여부를 묻는 태용호 의원의 질의에 시행에 앞서 기술적이고 국가보안법 같은 제도적인 부분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한국 국민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안보적 우려는 안 해도 될 부분이라며 무조건 수세적, 방어적이어야 할 시대는 지났다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예산 편성 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 전략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 예산을 편성하는 수권 법안이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외교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2년 국무부 수권 법안은 외교단의 현대화와 다양한 채용 및 유지 노력 강화 등 미 국가안보와 외교 증진에 중요한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국무부 장관은 21세기 외교에 대한 국무부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요건을 조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어 이런 전략에는 러시아와 쿠바, 이란, 북한 등 여러 현존하는 그리고 떠오르는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요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와 같은 적국의 정부를 조언하거나 대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정보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인터넷 자유 프로그램에 추가로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5년간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억지와 예방, 우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고도화된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이 최근 향후 5개년 계획을 담은 국장의 전략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가운데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방위협감소국장의 대응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위협감소국의 레베카 허스먼 국장은 보고서에서 이런 위협 대응의 핵심으로 억지와 예방, 우세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용어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부상하는 위협을 예방하고 감소하며 이에 대응하는 한편 위기와 분쟁에서 대량 살상무기로 무장한 적들에 승리한다는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나타낸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의 최대 위협국으로 중국, 2순위로 러시아를 꼽으면서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지역 안보와 세계 안정을 저해하는 고도화된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견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우선순위에 상당한 위험과 중대한 위험을 보여주는 주요 화학, 생물, 방사능, 핵의 도전으로 남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요 위협에 대한 억지와 예방, 압도를 위해서 앞으로 5년간 핵 보증,
임무 보장, 위기 대응 활동을 통한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억지력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험 감소와 무기 통제, 파트너 역량 강화, 전투원 지원을 통해 화학, 생물, 방사능, 핵 위협에 대한 예방과 감소,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제별 전문 지식과 기술 지원, 맞춤형 분석, 훈련 지원을 통한 전략과 작전 지원, CBRN, 즉 화학, 생물, 방사능, 핵 운영과 전략적 위험을 제기하기 위한 계획, 개념, 훈련 등을 통한 합동부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위협 감소국 보고서는 또 점증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캠페인과 통합, 파트너십, 태세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래 군비 통제 강화와 함께 대량 살상무기 위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걸친 제한적인 핵 사용 가능성을 포함해 국가 행위자에 의한 대량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위기 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겁니다. 보고서는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 안보 환경에서 억지와 예방, 우세를 확실히 하도록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순방합니다. 유엔 총회 연설과 미국, 캐나다 정상들과의 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과 기술 협력 등 경제 안보 문제들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차 18일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19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 토의 첫날인 20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185개 나라 정상 중 10번째로 연설하는 윤 대통령은 국제 위기 해결책 모색과 북한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 이번 연설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다만 윤석열 정부의 새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이 추가로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김태호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 인권 탄압과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문제가 유엔의 결속을 위협한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 상황에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자유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를 지키고 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함축적인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후 윤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문제와 국제 현안,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뉴욕 재미 한인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동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15일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일정과 상황에 따라 한두 개의 정상회담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21일에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일정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대통령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북미 지역 순방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세일즈 외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과 미래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뉴욕에서 디지털 비전 포럼과 재미 한인과학자 간담회,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북미 지역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관련 5개의 공식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동부 지역 IT 기업들이 밀집한 뉴욕에서 열리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만나 국제적 과학기술 협력 연대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고 스타트업 서밋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중소기업 상품들이 소개되는 K브랜드 엑스포를 참관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미국 대기업들이 다수 참석하는 북미 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의지와 투자 환경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2일 미국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해 인공지능 AI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유명한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명예교수를 토론토 대학에서 만나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성공 요인을 청취하고 한국 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미 지역 순방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선진 분야인 인공지능 기술 협력과 핵심 광물 등 자원 교류에 대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다수의 업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는 앞서 지난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을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분야 협력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해 이번 한 캐나다 양자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더욱 구체화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약 5년 만에 개최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의 억지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핵 위협을 높이는 북한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복원하고 정례화한 것도 성과로 꼽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게이토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열린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북한 핵 억제력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인식 아래 개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핵무력 정책을 공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에 관한 정책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 같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process of turning a policy idea into a reality, right? So both sides agreed that extende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s important.
고메츠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훈련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양측이 협의를 통해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의체 회의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을 향해 미국이 그동안 취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동에 기꺼이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향해선 우리가 이런 행동에 나선 주된 이유는 당신들의 행위 때문이며 계속 이런 경로로 나온다면 우리들이 공언한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공동성명이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역내 안보 증진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연례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영내 긴장을 고조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 문제 또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16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우상 제공 내용과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는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개최했습니다. 두 나라는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북 억제와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 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영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 상반기에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확장 억제와 관련해 고위급 차원의 채널을 다시 확보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statement is a statement about national commitment.
베넷 선임 연구원은 공동성명이 확장 억제에 대한 국가 간 약속을 명시한 차원도 있지만 두 나라의 팀워크를 과시한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방차관이 이번에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직접 살펴보고 미국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과 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확신과 억제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이며 강화된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데 대한 억제는 작동하고 있지만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올해 6차례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위협을 담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예고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핵실험이나 군사적 무력 충돌 등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two countries are working to update and improve the actions that both nations can take.
특히 한국 국방차관의 미군 기지 방문과 전략 폭격기 B-52 시찰 장면을 공개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이번 공동 성명 등이 양국의 이 같은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다만 이런 종류의 협의에서 나오는 공동성명은 대부분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 포함되며 실질적인 진전은 막후에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이토 연구소의 고메즈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양측의 인식 차이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확신의 주체는 표적이 아니라 동맹이며 동맹은 자신들의 안보를 외부의 힘에 의지할 때 항상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소형 전술 핵무기 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력이 없는 한국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더 큰 확신과 약속을 원할 것이라고 고메즈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고메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바람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균형 잡기를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은 미국과 한국 모두 실행 가능한 선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 보좌관 출신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런 협의는 미한 동맹 공조를 강화하고 억제력을 개선하며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엄 선임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협상 복귀를 독려하는 데는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주요 동맹국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타이완 정책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동맹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무역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란 점도 명시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한 타이완 정책 법안은 타이완을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대우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타이완 정책을 탈피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를 타이완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타이완의 향후 4년간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타이완 정책 법안은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동맹과의 공조를 명기한 조항은 한국 등 동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안은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맹 파트너들과 공조함으로써 그와 같은 무력 사용을 억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중요한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다른 조치를 식별하고 개발하는 한편 비대칭 방어 전략을 포함한 타이완의 군사력을 구현하고 여기에 자원을 제공하며 이를 현대화하기 위해 타이완과 협력한다는 보관을 미국의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동맹, 파트너들 간 공조 노력의 진전 상황을 향후 5년간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장관 등에게 요구하고 타이완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관리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에 연루된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주요 조점은 늘 억지와 타이완의 역량 개선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시 주한미군 일부 등 한반도 작전에 투입될 목적으로 배치된 미군이 타이완에 동원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 자동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에 개입하더라도 동맹인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자동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a mutual defense treaty. Once China attacks the United State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두 나라의 조약이 상호 방위 조약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도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작전이 타이완에 제한될 경우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앨리슨 슈워츠 연구원 역시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타이완 방어 약속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슈워츠 연구원은 타이완 비상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자국의 중요한 중국과의 경제 관계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립은 타이완의 결정일 뿐 미국은 이를 독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타이완을 보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에 군사 지원을 하되 양안 전쟁 시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미국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중국 침략에 맞서 타이완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한국이 자동 개입할 의무는 없지만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재배치는 불가피하며 주한 미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China suddenly invaded Taiwan,
랜드 연구소의 베넷 연구원은 중국이 갑자기 타이완에 이은 오산과 군산의 공군을 이미 각종 지원 기반 시설을 갖춘 일본 오키나와의 여러 공군 기지로 옮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지상군의 주력인 2사단 등은 한국에 남아있을 것으로 관측한다며 하지만 즉시 투입 가능한 경량 부대의 경우 타이완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VOA에 타이완 유사시에는 한반도 위기에 투입될 목적으로 영내 배치된 미군 병력이 타이완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More likely would be forces that are assigned to Korean contingencies would be directed to Taiwan.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즉 제3해병원전군과 가데나 기지 미 공군 병력 등 한반도 위기 투입 병력이 타이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군 병력이 타이완으로 재배치되면서 한국은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스스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orea would likely have to assume a larger role against.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한국이 일본만큼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n the last two years, Japanese officials have been much more vocal and.
지난 2년간 일본 관리들은 타이완 안보를 자국 안보와 직접 연관지으며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중국에 관한 논평을 피하며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위기 발생 시 한국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일본보다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도 한국의 입장이 모호하기 때문에 타이완 위기 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far from clear what South Korea's position is.
타이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이 타이완 충돌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할지 개입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최근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중 무역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국 간 열차 통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선박이 주요 교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갔거나 현재 중국에 머무는 북한 선박은 모두 19척입니다. 교회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지난 12일부터 19일 사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북한 깃발을 단 선박 19척이 북한 항구에 기항 중이거나 기항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0에서 30척의 선박을 해외에 출항시켰지만 제재 이후엔 20척 미만의 선박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진 뒤로는 일주일에 10척 미만의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 등에서 발견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수의 선박이 중국 항구를 드나든 흔적이 선박 위치 정보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북한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가 다양해진 점도 주목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선박들은 다이렌과 룽커우 항에 주로 취항하고 가끔 저우산 항구 인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포착된 19척의 선박이 기항했거나 기항을 앞둔 항구는 다이렌과 룽커우 외에도 저우산과 펑라이, 칭다오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태성 1호와 금릉 1호 등 6척이 다이렌에 머물거나 기항 흔적을 남겼고 낙원호와 고산호 등 5척은 룽커우항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대동강호와 명산호 등 3척은 펑라이항 인근 해역에서 위치가 확인됐으며 지다 1호와 미림 2호 등 4척은 저우산항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암호는 칭다오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들 선박이 어떤 물품을 실었는지 또 이를 중국에서 선적하거나 하역하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추이와 비교할 때 운항 선박과 취항 항구의 수가 늘어난 사실은 이번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북한 항구에 기항하는 중국 선박의 숫자도 최근 크게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선박을 활용한 양국 간 교류가 최근 활발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 초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지만 올해 4월 중국 단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운행을 다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5개월째 화물열차 운행 재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열차로 유입된 화물이 보관돼 온 북한 의주 비행장도 최근 텅 비어있는 장면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열차 운행이 이처럼 뜸해진 상황에서도 북중 무역액은 매월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 선박이 양국 무역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사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9,032만 달러로 전달인 7월에 7,271만 달러보다 약 24%, 전년도인 2021년 8월에 2,878만 달러에 비해 약 213%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878만 달러를 기록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0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 역시 6월에 1,934만 달러와 7월에 5,973만 달러에 이어 지난달 7,154만 달러를 기록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두 나라의 무역액은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데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데 따른 후유증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 8월 북중 간 무역액은 6억 2,829만 달러로 올해보다 5배 이상 많았고 대북 제재 이후 시점인 2018년 8월에는 2억 1,986만 달러로 역시 올해보다 2배 넘는 교역량을 보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법령 공포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미국 내 탈북민들이 비판했습니다. 지도자의 신변이 위험해지면 주민들을 핵 위협에 즉각 노출시키겠다는 비양심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 뉴욕에서는 탈북민 정태양 씨는 제77차 유엔 총회가 개막한 지난 13일부터 날마다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달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법제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지금 계속 핵공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땐 마지막 방향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이 이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예.
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체계에 복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받거나 위협에 처하면 즉시 자동으로 핵타격을 가한다는 조항을 넣어 주민들의 생명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이런 김 위원장의 핵무력 법제화 움직임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인민이 총포탄이 되어 수령을 결사 옹이하자는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구호처럼 김정은이 죽으면 주민들도 다 죽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2019년 말 탈북해 지난해 11월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야엘 씨는 지도자가 초보적 양심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이 초보도 그러지 내야 되는 양심이란 것 자체를 상실한 사람이지도 프랑스의 루이 14세 말한 듯이 신이 곧 국가인이라 했다더만 저 사람들이 얼굴이 입으로 뺏긴 않아도 우리 그게 알고 뭐입니까? 자기 한 사람하고 국가 2,300만 명 바꾸려 해도 바꿀 사람이란 말이죠, 저 사람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기 직전 탈북한 야엘 씨는 적어도 국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초기 젊은 지도자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계속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만 하고 민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부글부글합니다. 합니다. 뒤에 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 썩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앉아서는 여러 아낙네들끼리 앉아서 어쩌는 보면서도 야, 저게 무슨 필요한가? 이렇게 말한, 대담하게 말한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엔 진짜 누기 짧은 혀로 놀려서 뒷목이 날아난다고 말 조심해야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조심하는 말하고 의견들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인간 화장품 공장 신시출하는 거하고 저희 무슨 필요하냐 이렇게 하고 말하는 그런 말로 잡아가던 조선 국민 다 잡아 이어야 되니까 이제는 그 정도도 말반동으로 치지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솔직한 소리.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던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BOA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민심 위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어요. 김정은이가 이 북한사의 전반에 대한 장악과 통제력을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부르면서 김정은이가 결국은 이 철저한 봉쇄와 통제를 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전염병 물리쳤다. 이건 이거예요, 지금. 뭐,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봐라. 이게 외부로부터의 개방, 외부와의 교류가 얼마나 위험하냐.
중국 내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 중서부에 사는 허강일 씨는 공산 독재 국가는 인민의 생명과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각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핵무력 법제화는 주민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걸 그가 공식화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렇게 법제화했다는 게 자체가 북한의 이제 독재자 김정은이라는 자체가 나는 국민들은 상관도 없다는 걸 이제 세계에 공식화한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내가 얼마나 폭군이고 나밖에 모르는 독재자라는 거를 또 한번 이제 과시하게 된 이제 계기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북한의 독재자가 얘는 협상할 약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공개적인 큰 해외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국민들은 상관없이 벌써 복제했다는 건 조금 정말 논의 있는 거죠.
허 씨는 핵무기가 북한을 지켜줄 것처럼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선전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위선인지 세뇌된 주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가 마치나 나라를 지켜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속내들은 자기가 더 독재를 오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핵무기에 들어간 그 비용만 해도 국민들 몇몇 먹을 식량값을 들어갔는데 그거 쓸 때부터 그걸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게 써겠습니까? 미사일을? 그 많은 북한 분들이 좀 이제 이런 거를 마치나 뭐 김정은이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진짜 북한 주민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이게 자기를 독재하기 위한 위선이라는 것을 이제 느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반도가 유사시 때 위험해지면 김정은이나 이런 그 특군들이 핵 갖고서 장난감으로 못 만들게끔 안에서 또 내부 김정은과 싸우는 이제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삼엄해진 경기로 유엔본부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정태양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이 핵무력 법령을 계기로 인권의 중요성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정상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니 좀 더 아니고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씨가 이날 BOA에 보낸 사진은 하얀색 손팻말에 북한 독재정권 타도하자란 한글과 영어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성공단 한국 자산에 대한 북한의 무단 사용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버스 여러 대가 지속적으로 출입하고 있는 개성공단 내 한 공장 건물에선 1년 넘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의 한 건물 공터에서 차량 여러 대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19일 촬영한 사진에 담긴 이 구역은 BOA가 북한 근로자의 통근 가능성을 제기한 한국의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건물 공터에선 지난해 8월 이후 버스 8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터에서 확인된 물체도 한국 측이 제공한 버스들로 추정됩니다. 제시콤사 공장에서 1년 넘게 모종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시콤이 과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 치아 등을 생산했던 만큼 북한도 동일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동원한 차량은 과거 한국이 북한 근로자 통근을 위해 제공했던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로 추정됩니다. 이 버스 한 대당 적게는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장소에서 포착된 8에서 9대 버스로 이동한 근로자는 최대 450명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BOA가 새로운 움직임을 감지한 개성공단 내 다른 건물 공터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BOA는 반도체 부품과 전자제품, 유공업 패킹 등을 생산하던 한국 기업 SJGS의 공장 앞 공터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얀색 대형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19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이 하얀색 대형 물체가 확인된 겁니다. 이보다 앞선 10일자 위성사진에선 이 물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틀 뒤인 12일엔 더 큰 하얀색 물체가 나타나 이곳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OA는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개성공단 내 최소 10곳의 공장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이 중 한국의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만선, 테림 종합건설 등이 운영되던 공장 부지에서는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대형 트럭이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북한 순안공항에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들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위치를 바꾸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되었습니다. 2년 넘게 중단한 운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 한 가운데에서 고려항공 수송기로 보이는 항공기가 포착됐습니다. 길이와 모양으로 볼 때 북한이 보유한 인류신 76 수송기 3대 중 한 대로 추정되는데 기존 계류장에서 약 700m 떨어진 활주로에서 기체를 북쪽으로 향한 모습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순안공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나머지 수송기 2대만이 계류장 등에 머무는 것이 확인됐고 직전까지 활주로에서 발견됐던 나머지 한 대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달 7일 온전히 3대가 포착되기까지 약 20일간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한 대가 20일 동안 실내 격납고에 보관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해외를 포함한 다른 지역을 운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론 정확한 동선을 파악할 순 없지만 최소한 북한 당국이 해당 수송기를 수백 미터 이동시키는 등 모종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움직임이 포착된 항공기는 또 있습니다. 지난 6일 약 45m 길이의 기체를 활주로 남쪽 부분에 두고 있는 항공기로 역시 기존 계류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활주로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3일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자료를 인용해 고려항공 투폴레프 204 여객기가 이날 순안공항을 출발해 함경남도 상공을 비행하고 되돌아온 항적을 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비행은 또 다른 투폴레프 204 기체가 지난 7월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운항 흔적을 남긴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최근 들어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여러 대가 위성사진에 포착되고 운항 흔적을 남긴 배경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 이후 운항을 전면 중단했던 고려항공이 최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이번에 포착된 이동 흔적이 해외 운항 재개를 뜻하는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 외에 파키스탄,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최대 6개국 10여 개 도시에 취항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핵실험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 착륙을 전격 금지하고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영공 통과까지 불허하면서 이후 고려항공 해외 취항지는 중국과 러시아 두 곳으로 줄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와 함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9월 20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 싸움은 미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 문명 전체의 싸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은 알카에다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의 모든 테러 집단을 찾아내 물리칠 때까지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워싱턴 펜타곤을 공격한 혐의를 받은 알카에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러 집단을 파괴시키겠다는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 대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은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요구하며 이슬람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결국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간 공격을 감행했고 얼마 후 카불이 함락되고 탈레반 정권은 붕괴합니다. 그러나 아프간 동부와 파키스탄 국경 산악지대로 흩어진 탈레반 잔당과 알카에다는 반군을 조직했고 테러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6년 9월 20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18개 나라의 영화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칸 영화제가 열립니다. 칸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입니다. 1930년대 후반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의 개입으로 정치색을 강화했던 베니스 영화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것이 칸 영화제의 시작입니다. 193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종전 후 1946년 정식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951년부터 영화제 기간을 5월로 옮겨 2주일간의 행사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수천 명의 영화 제작자, 배우, 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영화 배급사에 영화를 홍보하는 예술적 잔치이자 예술 상품 시장으로서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봉되는 영화는 물론 기획 단계 영화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